로마서 35번 메시지. 사망으로부터 해방됨.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책에 있는 계시의 초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아들들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표현되고 아들은 몸 안에서 표현되며 그 몸은 지방교회들 안에서 표현됩니다. 아들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명칭과 위치 안에서뿐 아니라 본질상으로도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죄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옴. 어떤 물체가 조성되려면 특별한 성분이 그 속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을 때 다만 잘못을 범하거나 나쁜 것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잘못만 했다면 그의 타락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시에 잘못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즉, 죄가 사람의 존재 안으로 주입된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집에 독을 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그것을 특정한 장소에 두고 그녀의 꼬마에게 절대로 그 병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 나가 있을 때 그 꼬마는 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열어서 약간의 독을 마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일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아들이 범한 잘못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 속으로 들어간 독을 염려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는 잘못만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악하고 사탄적인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타락을 통해 악하고 사탄적인 성분이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성분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단지 거짓말하거나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이지 죄 자체는 아닙니다. 죄는 바로 악한 자인 사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는 죄가 살아있는 인격과 같음을 가리키는 것이 많습니다. 즉, 죄가 들어오고, 죄가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죽이며, 죄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일단 사탄의 악한 성분인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쌓여진 죄인들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과 악의 분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외적인 우리의 행실에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 죄는 많은 것들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육신과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와 육신과 율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문제, 즉 죄의 마지막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죄를 통해 들어오고 죄를 인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죄는 세 가지, 율법과 육신과 사망을 초래합니다.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해방됨.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죄인으로 짜여졌음을 계시하고 로마서 6장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계시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죄의 몸을 실직케 했고 효력을 상실케 했습니다. 죄의 몸이 실직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서 죄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남편이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장사 지낸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옛 남편을 잃고 새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이 계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우리의 죄의 몸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 옛 남편을 장사 지내고 다른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망의 역사.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즉 어떻게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경에서 사망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합시다. 어느 날 아침 주님과의 교통 중에 그는 이제부터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친절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또 그는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 그는 다시 화를 냅니다. 당신은 이것을 죄가 역사한 결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에게 쏘이고 난 뒤로 우리는 너무 약해져서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7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하여 내 속에서 각종 탐심을 일으켰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갈망입니다. 중국에 있던 한 선교사가 어느 날 그의 요리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는 그와 다투면서 자기는 정직하며 결코 다른 사람에게서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더 논쟁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이 죄 있음과 정직함을 토론하고 있는 중에도 그 요리사는 그 선교사의 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다. 탐심은 죄 짓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탐심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제어하기란 어찌나 어렵습니까? 탐욕스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탐욕스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탐욕에서 멀리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망. 바울이 의미하는 이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사망이 탐심의 형태로 계속 그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매 분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느슨하거나 부주의하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완전해지는 대신 사망에 의해 계속 죽여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망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늙을 때까지,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몸도 점차로 죽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죽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죽습니다. 가령 당신이 70달러를 가졌다 합시다. 당신이 69달러 99센트를 지출했다면 당신에게는 오직 동전 한 입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늙었든지 젊었든지 우리는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손자를 가진 노인입니다. 그들이 내게 그들의 나이를 말할 때 때때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모두 죽어가고 있다. 사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죽입니다. 바로 지금도 그것은 당신의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특히 당신의 영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은 모양으로 교회 집회에 옵니다. 그들은 죽고 장사 지내졌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기능도 발휘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내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집회에서 죽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화를 내지 않더라도 아내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면 당신의 영은 죽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인도하는 형제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가를 묻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죽어서 관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들을 권면하거나 규칙을 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집회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요지는 우리 모두 속에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다만 장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 속에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의 이름이 사망이지만 그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강하며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집회 중에 여러 번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즉시 부주의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신중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망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이 판사 앞에 있는 증인석에 서도록 소환되었다면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집회에 오면 그렇게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중함을 버리고 영을 해방하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임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모든 심사숙고는 당신을 죽게 합니다. 왜 당신이 집회 안에서 신중한지 압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 하고 체면 잃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심사숙고는 당신의 영을 죽입니다. 죄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짜여졌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약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사망의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은 로마서 8장 2절에 의해 증명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두 가지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두 성분을 가진 하나의 법을 말합니다. 죄의 법이 있는 곳에 사망의 법도 있습니다. 죄의 몸과 사망의 몸.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을 말하고 7장 24절은 사망의 몸을 말합니다. 죄의 몸은 죄짓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졸립고 쉴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죄짓는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주의 몸이 그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주의 몸은 강하지만 사망의 몸은 약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갈 때 주의 몸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집회에 갈 때 사망의 몸은 약합니다. 사망의 몸은 우리로 이렇게 말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집회에 갈 수 없다. 나는 몸이 좋지 않다. 내 아이가 나를 밤늦게까지 못 자게 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피곤하다. 집에서 쉴 필요가 있다. 동일한 몸일지라도 관계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관계될 때에는 몸이 강하고 하나님에 관계되면 몸이 약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 살아있고 팔팔할 때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냉담하거나 미지근할 때에는 집회에 가기를 원치 않고 집에 머물러 쉬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들은 나는 지난 사흘 동안 너무 바빠서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나는 집회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쉬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거짓 변명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위한 생명. 이미 본 바와 같이 7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방법은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영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피곤한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느낌은 100번 중 99번은 거짓입니다. 집회에 갈 시간이 됐을 때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하려고 결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머물고 영에 따라 움직이고 처신하고 행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금식할 부담을 받은 사람들은 먹지 않고 며칠을 지내도 배고픔이나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 안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영이 그들의 생활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금식한다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인도로 금식하거나 영 안에서 금식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수일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 삽니다. 내주하는 그 영이 우리 영 안으로부터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폐 안에서 잠잠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죽임과 약하게 함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집회 참석과 기도와 성도들과의 교통의 실증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사망의 죽임과 약하게 함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으로 돌이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아멘. 즉시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이 당신의 죽을 몸 안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심. 로마서 8장은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심오한 장입니다. 그 장은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장 안에 있는 구절들을 교리적으로 암송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체험은 측량할 수 없이 심오합니다. 예를 들어 11절에 있는 체험을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몸을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이 구절은 내주하는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앞 구절에 이어 함께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생명입니다. 11절은 그 영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아내라는 단어가 있지만 11절에서는 더 이상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거주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 우리 존재 안에 지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시지만 당신 안에 거주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안에서 지위를 갖지 못했고 거주할 곳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주하게 해드린다면 내주하는 영이신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당신 영으로부터 죽을 몸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주하는 그 영이 자신을 당신의 영에서부터 당신 몸의 지체들 안으로 확장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을 살린 후에 당신의 죽은 몸의 지체들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며 당신의 영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은 몸 또한 죽을 몸의 지체들 속으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없었음을 우려합니다. 우리의 몸은 한면으로는 죽은 몸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죽을 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8장 11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은 몸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만들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안에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머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에 정하신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어근은 집이나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머무른다는 보통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드심과 관계된 무게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지위를 얻고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정착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생명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분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치고 찬양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헛되다면 왜 어떤 이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한 특별 집회에서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는 오 주 예수여 라고 이름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 주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약하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소생되지 못한 그들의 몸은 내주하는 사망에 의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속에서 1인치라도 지위를 얻게 해드린다면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죽은 지체들 속으로 확장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의 전 존재는 더욱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방된 사람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는 또한 생명의 영이라는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므로 문제는 요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느 자매는 부엌에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녀가 요리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을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죽은 몸, 죽을 몸 안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육신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육신과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며 생각을 영 위에 두는 것이며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간단할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